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겉으로 볼 땐 굉장히 편안해지고 어떻게 보면 좀 넉넉한 번영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안타까운 건 뭐 흔히 말한 정신적으로 이상이 생긴 분들이 더 많죠. 내면은 더 혼란스러워지고 타락한 사람들은 정말 끝이 없이 타락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진리는 점점 희미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신앙은 형식만 남는 껍데기만 있는 신앙인의 모습을 또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사울은 이런 말세 때를 고통하는 때라는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고통의 본질이 결국은 영적인 타락이고 도덕적인 타락이죠. 바울이 말한 이 경고는 2000년 전에 선포가 됐지만 사실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도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될 정말 귀한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시대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나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좀 이 시간에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고 이 말세 때 나도 모르게 성경이 말하는 말세의 모습으로 내가 살고 있지는 않는가?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있다면 내가 그것을 정말 발견하고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가? 하나님 그 은혜를 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와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대 약함에서 돌아서라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5절에 말세의 징조를 분별하라 입니다. 사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말세의 때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우리는 말세 그러면 세상 끝나는 시간이라는 개념을 좀 더 많이 갖고 있어요. 물론 시간이 끝나는 그 세상이 끝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마지막 그 시기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타락하고 혼탁스러워지고 혼란스러워지는 이 시기 이런 시대 하나님이 없는 세상으로 흘러가는 이 시대 이런 것들이 다 말세의 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시대를 분별하라고 촉구합니다. 분별하라. 일지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의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 고통하는 때는 그냥 힘든 시간이 아닙니다. 말이든 행동이든 굉장히 폭력적이고 통제하기 어려운 시기인 거죠. 왜 통제하기 어렵냐면 다 자기가 옳아요. 그래서 전부 자기 주장대로 자기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세는 우리가 흔히 전쟁이 나고 기근이 나고 지진이 나고 이런 외형적인 모습에 집중하고 있지만 그것과 함께 아까 말씀드린 영적으로 점점점 혼탁스러워지는 시기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붕괴하고 자기 위주로 자기 생각 위주로 사람들을 재단하고 절단하고 막 비판하고 평가하는 이런 정말 영적으로 무질서한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다 말세의 모습 고통하는 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고 있죠. 진리는 상대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기준이 절대적인 기준이 돼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려도 내 감정에 맞아야 돼. 내가 기준이 되는 시대인 거죠. 죄는 죄로 여겨지지 않고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려 합니다. 그래야 내가 심판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모든 시기를 바울은 고통의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2절로 4절에 타락한 성품의 모습을 18가지를 쭉 나열합니다. 굉장히 많이 나열하는 거죠. 성경에 이렇게 가지수를 쭉 나열하는 것은 굉장히 특이하고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을 좀 요약하면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이기적이고 물질적인 모습 그리고 권위에 대해서 반항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타락한 시대, 말세의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모든 판단과 관심이 자기 중심입니다. 나한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일단 다 밀어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내 마음에 안 들면 치워버립니다. 하나님의 성품조차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심해지죠. 그게 자기중심적 자기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영적인 가치는 점점점 추락하죠.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권위에 대해 순복하지 않죠. 교만하고 회방하고 부모를 거역합니다. 가정의 질서도 무너집니다. 관계는 깨어지고 있고요. 마음은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왜요? 감사치 않기 때문에, 무정하기 때문에, 원통함을 품고 살기 때문에 관계가 점점 무너져갑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기보다는 무뎌집니다.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덮어버리죠. 그리고는 점점 죄에 빠져 살아갑니다. 말세의 위험성은 외부의 어떤 핍박이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시작되고 그래서 더 어려운 시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깨어있으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돌아서라. 여러분, 말세가 되면요,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겉으로 신앙인의 모습은 갖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합니다. 봉사도 하죠. 헌금도 하죠. 외형적인 모습은 갖고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경건의 능력이 없대요.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삶이 실제로 변화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삶이 변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삶의 변화는 없습니다. 고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형식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위안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 혹시 벌 받을까 봐.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이 정말 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냥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가 바라는 삶, 내가 원하는 삶을 하나님이 이루어지기만 바라는 그러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죠. 그게 경건한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들은 저는 이제 목회를 부사역자부터 시작해서 제가 3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쭉 그 목회를 하면서 정말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지지하는 자로 나의 기도를 이끌어 응답하는 하나님으로만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워하고요. 하나님이 저를 처음에 부르셨을 때 저의 마음속에 주신 마음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청년들을 향한 마음이었고 또 하나는 교회 안에 믿지 않은 자들을 향한 마음이었어요. 저는 교회 안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또 많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정말 믿지 않아요. 오늘 말씀이 딱 그분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살아가는 것들, 이런 게 우리가 필요하지 않나요? 영적으로 깨어있다라는 것은 단순히 기도를 많이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다라는 것은 죄가 뭔지 죄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을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중심에 두고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대의 악함에서 돌아서라. 두 번째는 악한 자들을 멀리하라입니다. 5절에 그렇게 되어 있었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같은 자에게서 돌아서라라고 말합니다. 돌아서라. 근데 단순하게 거리를 두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영향력, 그들의 가치관을 본받지 말라는 거죠. 영향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가는 나의 삶의 스탠스가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이 나의 기준, 나의 가치관의 중심이라면 우리는 물질을 추구하고 번영을 추구하고 내가 꿈꾸는 내가 원하는 모습을 이루며 살기를 바랄 거예요. 그러나 나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중심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 하나님께서 내 삶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꾸 물어볼 거예요. 그리고 그 답을 찾고 그 답을 내 삶 속에 이루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간절히 간구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기도하죠?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준이 뭔가를 봐야 돼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말씀은 영적으로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 위에 서야 되고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유익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거죠. 6절로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인을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정말 믿지 않고 종교인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적인 모습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처음에 가만히 들어와요. 가만히 들어온다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각 이단들 보면 굉장히 나이스하지 않아요? 굉장히 친절하고 성격도 굉장히 좋아 보이고 근데 뭐가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여러분, 겉모습에 속으면 안 돼요. 종교인들은 겉모습은 나이스합니다. 정말 중요한 알맹이는 빠져버린 그런 모습을 갖고 있죠. 그리고 어리석은 여자들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건 성별을 차별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비유적, 상징적인 이야기로 영적으로 연약하고 정결하지 못한 자들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에 매여 있고 욕심에 끌려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진리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자들을 상징하여 말하는 겁니다. 종교인들은 자기 중심이라 그랬죠. 그래서 자기 욕심에 끌려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는 사실 안 중요해요. 나한테 필요할 땐 진리를 붙잡고 나한테 불편하면 그 진리마저도 버려버립니다. 중심이 누구기 때문에?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에 이룰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배워서 지식은 갖고 있어요. 지식은 추구해요. 그런데 회개하진 않습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려 하지 않습니다. 알면 엎드러지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종교적인 지식은 많지만 진리의 삶을 살려고 하지는 않다라는 거죠. 우리는 정보에 넘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거부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아니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진리 위에 굳게 서서 그런 미혹에 빠지지 않아야 돼요.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내 감정이나 내 유익이 아니라 정말 진리의 말씀 위에 서고자 하는 그런 결단들이 이 시간 여러분과 제안했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허리띠를 띈다는 얘기는요, 우리 인생 중심의 기준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다라는 뜻이에요. 그 말씀을 내가 삼고 그 진리를 기준으로 살아서,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거짓과 타협하지 않고 미혹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잘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악한 자들을 그냥 폭로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분별하라, 돌아서라, 그리고 진리 위에 서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의 악함에서 돌아서라라고 말하면 마지막 8절 9절에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날 거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기에 얀네와 얀브레가 나옵니다.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라고 8절에 말합니다. 이 얀네와 얀브레는 실제로 구약성경에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유대 전승에 의해서 애굽의 마술사들의 이름을 두 명 언급한 겁니다. 출애굽기 7장에 보면 모세가 지팡이로 뱀을 만들잖아요. 그때 애굽의 마술사들이 똑같이 행동합니다. 그 마술사들의 이름이 얀네와 얀브레라고 유대 전승에 내려와서 성경에 인용된 겁니다. 그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삼켜버리죠. 이 말세의 거짓 교사들은 그렇게 이 얀네와 얀브레처럼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희석시키는, 왜곡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진리를 거스릅니다. 진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진리를 자기의 영향력을 위해서, 자기의 입지를 위해서 사용할 뿐입니다. 그들은 마음이 부패해서요, 양심이 무뎌졌기 때문에 자기의 이익과 욕망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은 믿음에 관하여 버림받은 자들이다. 신앙인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거죠. 이건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의 영적인 정체성의 문제고요. 그들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상태에 대한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중심을 자꾸 돌아보게 합니다. 내 본질이 어디에 있나요? 내가 지금 무엇을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죠.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곳에 우리가 헌신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겠죠. 그런데 말세에 이 얀네와 얀브레 같은 사람들은 복음을 도구로 삼아서 자신이 높아지려 하는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죠. 말세의 때가 되면 그런 교회가 점점 많아지게 될 겁니다. 정말 누굴 위해 사냐라는 거죠. 구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다. 악한 계획들, 하나님이 중심되지 않고 사람이 중심이 된 그런 악한 계획들은 번성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이상 나아가지 못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행동을, 활동을 제한하실 거고요. 그들의 거짓과 어리석음은 결국은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죠. 누구처럼? 오늘 얀네와 얀브레처럼. 그들이 모세 앞에서 무력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의 본 모습을 드러나게 해 주실 거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확신과 위로를 줍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걸 믿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된 복음,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쓴 서신서예요. 디모데에게, 그 사랑하는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전서를 쓰고 후서를 쓰면서 그에게 정말 마지막으로 진리 안에 살아갈 것을 부탁하는 그런 말씀이 디모데 후서예요. 얼마나 소중한 말씀을 담았나를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죠.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때로 우리가 살아가며 좀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인내입니다. 인내. 그냥 그 자리에 참고 있는 거예요. 그냥 견디는 거예요. 어떻게 견딜 수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기 때문에 견디는 거죠. 내가 견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거죠. 그게 인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라. 여러분의 헌신은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결코 헛되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요. 당장 이해가 안 되고 힘들어도 말세의 때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분이 일하신다. 주님이 일하신다. 주님이 행하실 거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세는 점점 혼란을 가져올 겁니다. 거짓은 교묘해지고 신앙은 점점 종교화되어 갈 것이고 경건의 능력은 부인당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 속에 살면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진리를 분별하고 붙드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면서 거짓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결단을 하고 기도를 하고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리를 향한 간절한 마음, 담대한 마음, 또 진리를 분별하여 옳게 섬기고 따르는 모습입니다. 거짓과 타협에서 돌아서고 말씀에 굳게 서서 우리의 말과 삶으로 복음을 지켜내는 충성된 제자. 이 제자의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